한 채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눈보라가 치던 95년 겨울. 젊은 대학생들이 밧줄로 묶인 채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다. 젊은 학생들의 표정은 담담하다.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듯 담담하고 고요하다. 이들은 잠시 후 자신들에게 닥칠 운명을 알고 있는데도 동요하는 빛은 보이지 않는다.
네, 먼저 갑니다.
네, 나도 곧 뒤따라 갈 거야요.
가는 길이 외롭지는 않겠습니다.
밧줄에 묶인 채 끌려가던 젊은이들이 어딘가에서 멈춰 서고 뒤이어 들리는 총소리. 꽃다운 젊은이들이 총을 맞고 쓰러졌다. 김정일의 선군 정치나 공포 정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했던 젊은이들이다. 누구보다 북한 인민들이 배불리 살기를 원했던 젊은이들이 옳은 말 한마디 했다가 전원 총살당하고 만 것이다. 1995년부터 97년 북한에서 흔히 말하는 고난의 행군 시절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북한 땅에서 들려오는 총소리는 97년에는 매일같이 들려오게 되는데, 천둥번개 요란하고 굵은 장대비가 사방을 적셨던 1997년 8월 어느 날, 그날도 내 아닌 총성이 울려 퍼졌다. 총을 맞고 쓰러진 남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만다. 처형을 당한 이 사람, 서관이다. 서관이에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운 사람은 김정일. 그 시기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인민들이 억울하게 총살을 당하고 마는데, 김정일은 왜 죄 없는 인민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을까? 김정일 피해 정치. 지금부터 그 진실을 만나보자. 자유조선방송 특집 실화방송 10부작 역사의 진실 제9부 김정일 피해 통치. 김정일 피해 정치 전주곡은 이미 대규모 식량난 때 흘러나오고 있었다. 300만여 명이나 되는 인민들이 굶어 죽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니 순박한 북한 인민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아, 무슨 그 이번 달도 배가 많이 나옵니까?
길을 타지 않소.
아, 배가 많이 나온 지 그럼 몇 달째인지 모르겠네. 저기 말이야요.
예.
좀 뭐 듣는 사람 없습니까?
없이요. 그 무슨 말인지 해보시라요.
이런 말 하면 잡혀갈지 모르겠지만, 뭐 굶어 죽으나 잡혀가 총살을 당하나 할 말은 해야 가시오. 아이고, 저 이 수영님의 은덕으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는 맞는데 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수령님 은덕으로 어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
아, 그렇지요. 뭔가 잘못하기 때문 아니가시오?
말 조심하시라요. 다른 인민들도 우리처럼 이런 의문을 가졌으리 지도세도 모르게 잡혀가시오.
북한에서 식량난이 발생하고 아사자가 속출하던 그때 민심이 술렁이기 시작하자 김정일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뭐? 인민들이 동요하고 있단 말이네. 아니 돼. 이러다 나를 독살하면 어떡하네. 니보라, 지금부터는 비밀경찰망을 더욱 강화해서리. 조금이라도 반체제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바로 주동자를 색출해서리 총살하라. 기대, 총살. 가능하면은 공개 채용을 하도록 하기요. 기대야 다른 인민들이 보고서리 두려움에 떨 거 아니겠음. 옛날에 그 배급 아이 주는 것 가지고 뭐라 기르면 넉하네. 날 죽일 거야. 기르고 중앙당 간부들 사무실에는 도청 장치를 하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라. 지금부터 간부들의 동향도 낱낱이 감시하겠어. 알간?
그랬다. 김정일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독재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당시 김정일을 비판한 젊은 대학생들이 무더기로 체포돼 총살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만다. 철통 같았던 독재 체제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한 사람이 바로 김정일. 그래서 김정일은 늘 불안해했다. 데일리 NK 통일전략연구소 손광주 소장의 설명.
김정일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신의 권력에 큰 방패막이 하나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후지모토 겐지라는 당시에 일본인 요리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일성 사망 이후에 김정일이 실제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 살해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권총을 항상 머리맡에 두고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는 곳도 이리저리 많은 곳을 옮겨다녀서 잤고, 그리고 감기가 들었을 때 주사를 맞는 것조차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의사가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을 살해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진통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따져 묻고, 이 주사에 진통제가 마약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 그래서 주사를 맞지 않겠다라고 한 적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사망 이후에 김정일이 심정적으로 불안한 감, 불안한 어떤 그런 감을 가진 것은 분명하고, 그러한 데서 기초해서 심화조 사건을 일으키면서 아버지의 권력에 그때 충실, 말하자면 이제 충직했던 사람들을 다 쳐내는 것이죠.
들으신 대로 김정일은 누군가 자신을 살해할 거라는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혔고, 그런 불길한 마음이 강해질수록 그걸 감추기 위한 듯 더 잔인해졌다. 군대와 보위부, 안전부의 감시망을 강화해 조금이라도 반체제적 요소가 나오면 가차없이 처단했다. 1995년부터 98년까지 조선 전역에서는 쉴 새 없이 총소리가 울렸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식량난이 가장 심했던 시기였고, 동시에 굶어 죽는 아사자가 가장 많았던 시기였고, 그래서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을 외쳤던 시기였다.
공개 청사를 위한 조문 뚝이 있었거든요. 육전 앞에. 그거 우리가 제방뚝이라고 했는데, 아, 청사를 내가 반 것만 해도 한 세 번이고, 하여간 그게 1년 동안 매우 살벌했어요. 그래서 대중 속에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서열가 일어나니까 1년 만에 없애긴 없앴는데, 청사할 벌 때게 내가 제일 먼저 생각인 게 무섭다. 전쟁이 땅이 없구나. 내가 이런 공포증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 공개청사하면서 이제 조선민주공화국사회주의헌법에서 몇조에 의해서 공개청사를 한다. 그 말이 딱 들어지니까 이 사람이 그 머리에다 이게 뭘 씌워놓는데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입에다 자갈을 물렸으니까 그 몸부림 상황만 보이고 울음소리는 안 들리는데 분명 그 안에 사람은 이제 예, 살겠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에서는 일주일에 네다섯 번 정도의 공개 총살이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이 시기 김정일은 참 많은 인민들을 죽였다. 동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
북한에서 공개 총살이죠. 공개 총살의 횟수를 보면은 1995년부터 98년 사이에 절정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1년에 95년부터 98년 사이에 보면은 1년에 한 200회 정도의 공개 총살이 벌어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탈북자 증언이든지 예, 여하튼 간에 그 모든 기록에 나와 있는 이 공개 총살의 예, 숫자 그러니까 횟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 숫자로서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계략적으로 그 추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최대, 그러니까 이른바 고난의 행군은 북한 정권에 있어가지고도 최대의 위기인 거고, 이 시기에 그 공개 총살이 이 한 1년에 200회 정도 벌어진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 공개 총살이 북한에서는 1년에 무려 200회 정도나 벌어졌다. 유엔이 매년 북한을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로 지정하는 것도 이런 행위들 때문일 것이다. 김정일에 의해 공개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는 말인가?
뭐이네? 전기술을 절단해? 야, 아무리 추워도 기렇지. 인민의 재산을 마음대로 절단해서 사용을 하면 아니 되지. 공개 총살하라!
김정일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생계형 범죄자까지 공개 처형하고 말았다. 김정일이 공개 처형을 많이 했던 것은 인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줘 식량난으로 인한 혼란을 다잡으려고 한 것이다. 어떻게든 북한을 공포로 몰아넣으려는 김정일의 계획은 간첩단 사건까지 만들어버린다. 북한 전역을 피로 물들인 대규모 간첩 사건. 그 시작은 1997년 8월이다. 1997년 8월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김정일은 충직한 일꾼이었던 농업 담당 비서 서관이를 총살하라 명령한다.
서관이는 조국 해방 전쟁 당시 미국 놈의 간첩으로 포섭됐다. 서관이는 조국 해방 전쟁 당시 한 달 동안 어디 있었는지 기록이 없다. 아마도 아니 분명히 남조선에서 훈련을 받고 임무를 지시받았을 것이다. 아니 분명히 지시를 받았다. 인민의적 서관이의 죄는 사회 안전성에서 모두 조사를 한 것이다. 이상.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서관이는 간첩이 아니다. 조선인민군 민경대대 부소대장을 했던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의 증언.
김일성에 의해서 임명된 노동당 비서가 간첩이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소관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6.25 때 행적을 찾아보니까 뭐 미국에 협조하고 그래서 이제 간첩으로 몰고 그 연계망을 이제 고구마 뿌리를 뽑으니까 고구마 알이 달려 올라오듯이 이제 간첩이 계속 생겨나서 결국 심화조를 조직해서 북한 체제를 재정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제 그 루머들을 내세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땐 틀림없이 국가안전보위부의 루머일 것이고.
서관이는 김정일을 위해 충직하게 일했던 당 일꾼이다. 단지 김정일이 식량난으로 발생할지 모를 인민들의 혼란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을 때 희생양, 재물이 됐던 것뿐이다. 서관이를 간첩으로 몰아 공개 처형을 하면서 북한 인민들의 관심사를 간첩으로 돌리는 데 성공한 김정일. 또다시 뭔가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
서관이를 죽이니 주민들이 배급을 주니 안 주니 어디서 굶어 죽었니 아니니 그딴 얘기를 못하지 않네. 그런데 말이디, 서관이를 잡아놓은 곳이 사회안전성이라고 했는데 사회안전성이 수사를 잘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리 동시에 다시 한번 인민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릴 그 머리가 없을까? 기래! 바로 기거야!
김정일은 추가적으로 간첩 사건을 조작했으니 그게 바로 룡성 사건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들에게 알립니다. 이번에 우리 최고사령부를 타격하기 위해 남조선 해방전쟁부터 현재까지 잠복해 있던 간첩들을 적발했습니다.
이게 바로 룡성 간첩 사건. 서관이가 처형된 지 두 달도 안 됐을 때였다. 그 해는 하늘도 눈물을 흘리는지 계속해서 비가 내렸고 룡성 간첩 사건으로 상당히 많은 목숨이 사라졌다. 당시 룡성 간첩 사건의 대상은 대부분 당 간부. 이미 죽었거나 나이가 들어 집에서 쉬고 있는 노인이 대부분이었는데 노인들에 대한 총살이 연이어 집행된다. 김일성 시기 농업을 담당했던 당중앙위원회 전 농업부장 김만금. 혁명 열사릉에 있던 그의 유골을 꺼내 공개 재판을 한 후 유골에 사격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김만금 입장에서는 부관참시를 당한 것. 중앙당 고위 간부로 오랫동안 일했던 피창협은 고문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고 그 가족들은 3대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 피비린내 나는 일은 지나칠 만큼 많았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이 억울하게 죽는 일은 거기서 끝났어야 했다. 그런데 김정일은 본격적인 피해 정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일명 심화조 사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심화조는 북한에서 사회안전성이 주축이 된 단체로 전국에 걸쳐 수백 개의 하부 조직에 8천 명의 인원으로 꾸려진 조직이다. 이 심화조가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일에 의해 살인단체로 둔갑하는데 도대체 김정일은 왜 심화조 사건을 일으켰을까?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심화조 사건의 배경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김일성이 사망하고 북한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접어들면서 이제 북한은 그 내구력, 내부 통제망을 강화하고 이런 이제 그 뭔가 공포를 조성하는,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 96년도에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그 연설을 하면서 당 관료들을 그 노동당이 송장당 뭐 노인당이라고 비판하고
그 이제 총소리를 내라 이런 이제 지시가 난 이후에 이제 심화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들으신 대로 김정일은 김일성이 사망하고 본격적인 식량난이 시작하면서 인민들이 크게 동요하자 불안해졌다. 이를 다잡기 위한 사상전쟁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먼저 중앙당 선전선동부의 지시에 전쟁 분위기를 고취시키는데.
동무들은 잘 들으시오. 위대한 노보의 수령님이 사망한 틈을 노려 미 제국주의와 남조선 괴뢰들이 침략전쟁의 기회를 노리고 있어. 지금 적들이 혁명의 수뇌부를 암살하려고 테러분자까지 침투시키고 있어. 우리는 당과 인민을 위해 테러분자들을 철저히 소탕할 거요. 조선 인민 전체의 공민증을 철저히 조사해서 불순분자들을 색출하시오. 이상!
이에 따라 각 도, 시, 군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심화조가 결성된 것이다. 심화조는 주민등록요회를 심화한다는 말에서 나온 것. 사회안전성에 보관돼 있는 주민등록요회 문건을 심화해서 불순분자들을 색출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동원된 사회안전성 인원만 8천 명에 달했다. 이리하여 사회안전성은 4년 동안 북조선 전역을 피로 물들였다. 심화조의 책임자는 사회안전성 정치국장 최문덕 대장, 지휘부 참모장은 사회안전성 참모장 황진택 상장이었다. 김정일에게서 전권을 받은 사회안전성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다.
꼼짝마귀여, 문성술 반동 새끼!
그래,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니 방 안에 있구만, 문성술! 너는 도관에 든 쥐야, 이 반동 새끼!
반동? 너래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충성한 것밖에 없어야. 이런데 무슨기 반동?
말이 마, 그만 기래.
최문덕, 황진택이 잘 보라. 나래 반동이면 너희도 반동인 거야. 잊지 말라.
이 뭐라고 짓거리네, 이 종갓나 새끼.
중앙당 본부당 책임비서 문성술, 평안남도 당 책임비서 서윤석 같은 거물급들이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문성술은 고문을 받다 죽었고 서윤석은 정신 이상에 걸린다. 원래부터 조작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들이 여기저기 속출했다. 심화조 조원들은 간첩을 한 명 잡으면 공화국 영웅이란 최고의 칭호를 받고 승진했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을 고문하면서 억지로 간첩을 만들어 나갔다. 6.25 전쟁을 경험한 간부들이나 인민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문으로 살해되거나 간첩 누명을 써야 했다. 그러다 보니 평소 개인적으로 악감정이 있는 사람들까지 잡아들였다. 이때 재수 없이 심화조 조원의 눈에 걸려든 사람은 가족 3대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 매일같이 총성이 울렸고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1997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심화조 사건으로 숙청당한 인사와 그 가족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는가? 놀라지 마시라. 2만 5천 명이나 된다. 2만 5천 명의 억울한 원혼이 떠도는 북한. 피비린내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민심은 흉흉해지고 사회적으로는 불안과 불신이 확산됐다. 그러자 김정일은 또다시 초조해지기 시작한다.
뭐야? 인민들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그렇게 희생자들을 많이 만들어 처형시켰는데 왜 날 싫어하디? 날 공격할지도 몰라.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없을까? 그래, 바로 기거야. 간첩들 잡아들인 심화조한테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리 심화조를 공격하는 거이디. 됐어. 그 이제 된 기야.
김정일은 심화조 사건의 책임을 자신이 질 수도 있다고 판단. 이번에는 심화조를 공격한다. 그동안 소외시켰던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를 조정해 사회안전성을 공격하도록 하고 중앙당 차원의 검열을 통해 심화조 성원들에 대한 소탕작전에 들어가도록 했다.
에이, 최문대! 이긴데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네. 내래 누군지 모르건? 내래 사회안전성 정치국장 최문덕 대장이야.
어기래. 바로 찾아왔구만 기래. 최문덕 반동.
뭐? 무슨 그 반동?
반동 최문덕은 현대판 종파 분자에다가 반혁명적 권력 야심가로 반명 났어.
뭐야? 권력 야심가? 도대체 무슨 일이네? 김정일 장군님, 내래 장군님한테 가갔어.
이 반동 새끼래 아직 사태 파악을 못했구나. 야, 장군님의 지시로 온 게야.
뭐야? 장군님의 지시로?
우리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당신 같은 반동이 출세를 위해서 수많은 당 간부를 제거했지만 뒤늦게 사태를 아시고 더 희생될 뻔한 수만 명의 사람들을 구하라 지시하셨다.
장군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다. 내가 이 최문덕이가 출세를 위해 당간부를 제거했다. 내래 누구 지시로 일을 했는지는 장군님이 제일 잘 알 끼야. 그런데 그래. 또 희생자가 필요한 게로구만.
그만하라.
이렇게 전체 간부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부문과 부문, 간부들과 간부들이 이전 투구를 벌이게 되자 김정일은 또다시 주민들을 기만할 새로운 모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심화 사업을 벌였던 심화조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심화조 사건의 지휘자였던 최문덕이 하루아침에 또 숙청을 당해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고요. 양강도 대홍당군 보안소 주민등록과장이었던 도용택도 심화조의 일원으로 나섰다가 2007년 8월 17일 교화소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델리 NK 박인호 대표의 보충 설명처럼 김정일은 최문덕 등 심화조 사건의 핵심 책임자 4명에게 현대판 종파분자, 반혁명적인 권력 야심가로 판결하고 총살했다. 심화조에 가담했던 전국의 안전원 6,000명에게는 최고 무기징역형에서 10년형까지 판결해 추방시켰다. 사회안전성 심화조 조원들은 김정일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만 당한 후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사라진 것이다. 그 후 김정일은 사회안전성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는데
사회안전성이 뭐이네? 앞으로는 인민을 탄압하는 조직이 되지 말고 인민의 생명을 보완하는 조직이 되라. 길에서 이름은 인민보완성으로 하기요.
그래서 사회안전성은 인민보완성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피로얼룩진 심화조 사건 그리고 간첩 조작 사건들. 김정일은 왜,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여야만 했을까? 김정일이 심화조 사건을 일으킨 목적은 크게 두 가지. 김일성의 죽음과 식량난으로 민심이 동요하자 공포 정치를 통해 내부를 수습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김일성의 죽음을 계기로 간부들을 재정비하고 김정일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해 대규모 간첩 사건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간첩 사건, 피해 정치로 가장 크게 피를 본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101 연락소에서 근무했던 장진성 씨.
근데 이 심화조 사건이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심화조 사건 이후 그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 북한 체제 내부의 부작용은 뭐냐면, 우선 정권이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간첩단 조작 사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깨우쳐줬고, 또 경각심을 준 셈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김정일은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실제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우선 권력 내부 안에서도 김정일에게 충성하면 그 돌아오는 것은 반드시 그 약속된 명예와 부인 줄로만 알았는데, 자기의 그 어떤 권력 필요 시점에는 얼마든지 숙청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한마디로 해서 김정일 개인의 신뢰도가 간부들 사이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북한 인민들이 더 이상 김정일을 믿지 않게 된 것이다. 자업자득, 간첩 조작 사건과 심화조 사건으로 가장 크게 피를 본 사람, 김정일 아닐까?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이 북한 사정에 정통한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함경북도 화덕은
1998년 8월 북한 땅에 피비린내 자욱하던 바로 그 시기, 북한은 첫 번째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1호를 시험 발사한다. 북한 전역은 물론 한반도가 술렁거렸다. 국제사회는 한결같이 북한의 도발 행위를 비난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만족한 웃음을 짓고 있었는데.
됐어. 잘 된 게. 앞으로도 미사일 계속 만들게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좋소. 인민들 배급을 안 해주더라도 무기는 만들게요. 내래 군사를 앞세운 선군 정치를 나갔어. 총대 끝에 정권이 있고 사회주의도 지킬 수 있는 거예.
선군 정치는 북한에서 97년도 경에, 95년도 김정일이가 95년 1월 1일 그 다박솔 쳐서 여성 고사포 부대를 방문했었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군 정치의 본질은 뭐냐면 계엄 통치예요. 김일성 사후에 북한 내부 결속을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 정치가 필요한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정권 불안을 심어주면서까지 계엄 통치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군 정치라고 타이틀을 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군 정치로, 군을 앞세운 정치로 결국은 북한을 그 정권을 유지해 나가겠다. 이것이 김정일의 의도인데, 오히려 이 선군 정치로 인해서 그나마 남아 있던 북한 내부의 그런 경제 질서나 그리고 고정적인 그런 국가관념 속에서 이루어지던 그런 모든 행정일들이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 101 연락소에서 근무했던 장진성 씨의 말처럼 김정일이 군대를 앞세운 선군 정치를 하겠다고 공포한 것이다. 앞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김정일은 90년대 중후반 경제난과 식량난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유훈 통치와 고난의 행군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 어떤 정책도 먹혀들지 않았다. 굶어 죽는 사태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인민들의 불안은 깊어졌고 과거처럼 당의 통제가 먹혀들지 않았다. 그러자 김정일 극단의 조치를 세우는데 북한에서 외화벌이 일꾼으로 활약했던 김대성 씨의 증언.
그때는 이제 사상이 안 먹힌 거예요. 이제 간부들도 이제 다 먹고 사는 데가 막 급급하고 모든 사람 이제 먹고 사는 데만. 그래서 김정일이 이제 너무나 위기를 느끼니까 그때 이제 시작한 게 선군 정치. 왜냐면 군대도 제대로 못 먹이니까 막 군대들 영양실조 나오고 하니까 이거 제대로 상황을 통제 못하면 군인들이 막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딱 사람들이 의식이 많이 깨기 시작했죠. 저도 이제 그때 그걸 느끼면서 아, 이 북한 사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걸 느꼈고 제 친구들 이제 만나서 얘기하면 김정일이가 이제 군부대 현지지도 선군 정치 시작하고 막 번질나게 군부대 다니니까 저 새끼 저 뭐야 군대에서 반란 일어날까봐 먹이지 못하니까 반란 일어날까봐 수습하기 위해서 다닌다고.
김정일이 군대를 앞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김정일은 1997년 10월 추대 형식으로 당 총비서가 될 때까지 최고사령부의 명의로 북한을 통치했다. 사실상 계엄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 군인들을 앞세워 북한 전역을 계엄 상태로 몰고 간 김정일은 인민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오중업 7년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 요경수 제105 땅크사단의 군사훈련을 보셨습니다.
김정일이 인민군대를 찾기 시작한가. 북한 당국의 발표를 보면 1995년 1월부터 김정일이 인민군대를 찾은 거리가 14만 여리에 달했다고 선전했다. 그만큼 이 시기 김정일은 군대에 공을 들인다. 그런데 정말 김정일이 인민들을 생각했더라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억울한 사람을 총살하거나 군대를 앞세워 공포로 몰아넣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거덜난 경제를 수습하고 화급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군사 우선주의 노선을 버리고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유일한 생존의 길이다. 하지만 김정일은 정반대 방향으로 나간다.
개혁개방? 흥,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기요. 나라의 문은 죄다 꼭꼭 걸어 잠그고 인민군대를 앞으로 내세우겠소. 내래 앞으로 군사 우선주의 노선을 펼 거야.
김일성이 사망한 후 김정일이 선군 정치를 들고 나온 것은 분명 목적이 있으리라.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북한 평양방어사령부 정치부 조직지도원 상좌를 지낸 심주일 씨는 김정일이 선군 정치를 내세운 의도를 이렇게 설명한다.
김정일로서는 선군 정치를 내세우면서 자 군대를 그만큼 신임하는 거로 되고 그러니까 군대는 뭐 완전히 사기충천한 거지. 그 다음에 군대와 같은 삶과 군대와 같은 규율과 군대와 같은 군풍을 온 사회도 다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전 당과 전 인민이 하나같이 움직이고 결속하고 하는데 그 이상 없는 거지.
김정일이 선군 정치를 앞세운 배경. 1. 군을 앞세워 체제 내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2.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이나 일본, 한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전쟁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협박을 하기 위해. 3. 가능성은 낮으나 군대의 동요에 따른 체제 도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4.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인민들을 군대식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군대라는 곳의 특징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전 사회가 군대식으로 무조건 복종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의도로 선군정치를 내세웠던 것이다. 당이 사상적인 독재를 실시하는 도구라면 군대는 폭력의 최고 집단이다. 김정일이 군대를 앞세운 것은 사상보다는 폭력으로 인민들을 다스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이것은 사실상 일제 말기 군국주의와도 같은 것. 아무튼 김정일이 군대를 더욱 중시하면서 사회적으로 군인들의 횡포도 심해지고 외화벌이 분야에서도 군대에 더 많은 이권을 주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 또한 김정일은 실제로 전쟁 분위기를 계속 고취시켜 나갔다.
1996년 9월 강릉에 잠수함을 침투시켜 25명이 사살되고 한 명은 생포. 97년 초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유류가 소모되는 기계화 군단의 기동 훈련을 실시. 97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 65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군사 열병식을 실시하면서 미국 CNN 방송팀을 불러들여 북한군의 무력 과시.
이 자리에서 총참모장 김영춘은 미국 방송팀에게 큰 소리로 위협한다.
만약 적들이 끝까지 전쟁의 불을 지핀다면 미제 침략군부터 섬멸하고 남조선과 그 추종자들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김정일의 선군 정치는 97년 4월 25일을 전후하여 최고조에 달하는데 거의 매일 전투준비 완료를 호언장담하기 시작한다.
전투준비는 모두 완료됐어. 인민군 병사들은 잘 듣기요. 세상에 인민군 군인 정신이 뭔지 아시오? 정폭탄, 자폭정신이야요. 오늘부터는 자폭부대 쟁취운동을 시작하기요.
자폭부대 쟁취운동이라니. 그 시간 김정일은 군부대를 갈 것이 아니라 산업시설을 둘러봐야 했고 인민군을 찾아가기에 앞서 굶어 죽어가는 인민들을 살려야 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아무것도, 경제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연구위원은 김일성이 사망한 후 1995년에서 97년까지는 사실상 경제정책이 없었다고 강조한다.
그 당시에 이 경제난 때문에 일반 인민들도 굉장한 피해를 받지만은 북한 군대가 붕괴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군정치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상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은 군대가 경제를 장악하는 거를 허용한 겁니다. 그 당시 67년, 96년, 97년에 보면은 주요한 그 기관들, 경제기관들, 그리고 주요한 협동농장들을 군부가 직접 담당하면서 관리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90년대 중반에 보면은 군부에게 굉장히 큰 대규모의 무역권을 허용합니다. 네, 네. 이른바 그 와크라고 하는 거죠. 네, 네, 네. 군부에게 대량적으로 와크가 네. 배당이 되는 겁니다. 배당이 되는 거고, 이 90년대 후반에 이러한 그 현상들 때문에 네. 군부가 북한 경제에서 중요한,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네.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김정일은 그 어떤 경제정책도 내놓지 못했다. 대신 인민군대에 배만 불렸다. 물론 이렇게 배분된 국가의 자원이 일반 인민군 하전사들을 먹이는 데 썼다면 그나마 괜찮지만 주로 인민군 고위 간부들이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빼돌리고 만다. 그러니 국가 경제에도 보탬이 되지 않았다. 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 것이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연구위원.
이런 식의 이제 경제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원래 예를 들어 가지고 무역권 가지고 돈을 벌면은 국가에다 조세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김정일한테 상납은 있지만은 국가에 바치는 조세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보면은 국고가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텅텅 비는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국가 재정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교육, 보건, 의료, 그다음에 뭐 철도, 도로 같은 이 사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움직이는데 가장 필요한 이른바 공공재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 교육, 보건, 의료, 교통, 통신 이런 식으로 나라 경제가 나라 사회가 지탱하는데 필요한 데서 이제 국가가 공급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공급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는 겁니다.
국가의 재산은 특권층이 독점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은 국가 재정에 채워지지 않았으며 그만큼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되는 것은 없었다. 그러니 인민 생활은 회복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진 것이다. 무역권을 받은 특권층은 계속 부자가 되고 인민들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의 고리. 악순환을 만든 장본인 다들 알다시피 김정일이다. 김정일은 알고 있었을까? 그가 만든 악순환의 고리 때문에 지금까지도 북한 경제가 수렁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었던 한 위대한 인물의 위대한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김정일은 알지 못할 것이다.
아내와 손자들을 안고 입가에 미소를 가득 머금은 황정엽 씨. 황 씨와 북녘의 가족들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황 씨는 가족들에게 오늘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달라는 편지를 남긴 뒤 97년 망명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황정엽 조선노동당 비서가 한국으로 망명한 것이다. 전 세계 언론이 빠르게 이 소식을 알렸고 황정엽이 어떤 인물인지 아는 사람들은 더 크게 놀랐다.
황정엽, 1923년 평안남도 강동군에서 출생. 1941년 평양상업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일본중앙대학교 법학과 입학. 1946년 노동당 입당. 1949년에 소련 모스크바 국립대학 철학연구원으로 류화. 1954년부터 김일성 종합대학 철학 강좌장으로 교수 생활 시작. 1958년부터 김일성의 이론서기로 중앙당에 첫발 디뎌. 1965년부터 14년간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 1972년부터 11년간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활동. 1997년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담당 비서 역임.
황정엽 비서의 망명에 세계인이 놀란 것은 그가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 사상을 만든 창시자였기 때문이다. 황정엽 비서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함께했던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황정엽 선생의 망명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황정엽 선생의 그 의미는 뭐니 뭐니 해도 탈북이라는 데 있어요. 서해 세상을 만드는 데 큰 적적을 남기셨고 북한의 국제비서는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 또 같은 비서라고 해도 황정엽이라는 이름은 학자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이었더라는 이미지로 인해서 그 어떤 비서보다 훨씬 위상이 높았어요. 그런 분이 체제를 버리고 남으로 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왔다. 이건 그 탈북에만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남과 북 혹은 국제사회에서의 황 선생이 족족은 내가 그 주체사상을 버리고 대한민국으로 왔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북한의 정신적 지주라는 의미다. 김정일이라고 한들 정신적 지주를 함부로 건드리겠는가. 그러니 황장엽 비서는 북한에서 남은 여생 조용히 마칠 수 있었을 텐데 왜 황장엽 비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가려 했을까? 다음은 황장엽 비서가 남긴 회고록의 일부.
남으로 간다는 결심은 섰으나 고민은 계속됐다. 평생의 발자취와 가족을 남겨둔 채 떠난다고 생각하니 그 괴로움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내가 남으로 가버리면 그동안 영예와 행복을 누리며 살던 내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반역자 가족으로 몰리게 될 뿐만 아니라 별로 도움도 주지 못한 친척들에게까지 막대한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줄 게 뻔했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양심이 자꾸 나를 남쪽으로 떠미는 것처럼 느껴졌다.
황장엽 비서는 깊은 고민에 빠진다. 순수했던 학자라 고민은 더 깊을 수밖에 없었다. 오랫동안의 고민 끝에 황장엽 비서는 결심을 굳히게 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피해를 당한다는 것까지 뻔히 알면서도 북한을 나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995년과 96년에 150만 명 가까이 되는 인민들이 굶어 죽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죠. 그런데 그때 김정일이 뭐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인민들은 무더기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시신을 안치시키는 궁전 꾸미는데 바로 9천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바로 9천만 달러를 죽은 사람 궁전 짓는 데 쏟아붓다니 이건 누가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산 사람은 매일 죽어나가는데 그냥 자살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지요. 그런데 제가 자살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김정일을 잘 알아요. 수백만 명의 인민들이 굶어 죽는데도 개혁 개방 안 하고 전쟁 준비만 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언제든 누구든 총살시키는 인물이지요. 어차피 죽을 목숨 남조선 동포들과 손잡고 김정일 독재와 싸우다가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게 북조선 인민들을 구원하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지요.
황장엽 비서가 한국에서 만든 탈북자 동지회에서 회장을 지냈던 홍순경은 황장엽 비서를 가리켜 양심적 인텔이라고 소개한다.
황 선생은 솔직히 말하면 양심적인 인텔이고요. 사실 북한에서 이제 사상 이론가의 대부죠. 그런데 그가 망명할 당시의 북한 형편은 수백만이 굶어 죽는 북한의 현실을 보고 또 북한은 수많은 백성, 수백만의 백성을 굶어 죽이면서도 전쟁 준비에만 광분하고 대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그 악랄한 책동을 한 것을 보면서 결국은 선생님 자신이 말대로 그래도 북한에 양심적인 그런 어떤 인테리는 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는 그런 그 정의감에 못 이겨서 결국은 자기 가족과 모든 친지
또 동료들을 희생시키면서 월남을 결의했고 그래서 온 것이죠.
북한의 김정일은 한평생 북한의 정신적인 사상을 세운 황장엽 비서의 가족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보란 듯이 숙청을 가했는데 황장엽 비서의 아내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기 전 권총으로 자살했고 그의 영특했던 딸은 수용소로 끌려가는 차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황장엽 비서의 가족들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고 8촌까지 숙청당했다. 또 그의 제자들, 동료들도 모두 숙청당하고 만다. 황장엽 비서는 40년간 북한의 사상관리 사업을 해왔고 정치적 야심이 없는 학자로서 지식인들의 존경을 받아왔던 인물. 김정일은 그의 영향력을 우려해 황장엽 비서의 여독을 없애겠다며 무자비한 숙청을 단행했던 것이다. 황장엽 비서는 한국에 온 후 13년간 쉬지 않고 책을 썼고 북한의 실체와 김정일의 본질을 알려나갔다. 후대들을 교육했으며 탈북인들을 사상적으로 단결시키는 데 주력했다. 황장엽 비서는 북한에서 발표할 수 없었던 인간 중심 철학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지도 사상인 김일성주의가 철학적 체계도 없고 봉건주의와 막스주의의 오류를 결합시킨 낡은 사상이라는 것을 알렸다.
반만 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은 벌써 반세기 이상이나 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의 삶의 터전이었던 북조선을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미 희망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진 자는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으며 오히려 견제와 감시 속에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김정일은 황장엽 비서의 활동이 부담스러워 공작원들을 파견 암살 시도까지 했다. 그런 위협 속에서도 황장엽 비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병들어 죽는 것보다 싸우다 싸움터에서 죽는다면 영광이지요.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반 김정일 독재 투쟁을 흔들림 없이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꼿꼿하게 말하던 황장엽 비서도 어린아이들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곤 했다. 황장엽 비서보다 한 살 어린 실양민, 주선의 전 장신대 대학원 원장은 평양 정의여고 출신이다. 황장엽 비서는 평양 상업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두 사람은 친구처럼 지냈는데 황장엽 비서가 눈물을 보인 적이 있다며 회고한다.
세밀한 얘기는 다 안 하지만 그 딸이 그렇게 보고 싶은가. 그 딸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하던 딸이 그 잡혀가도 죽었다 그러는 건 다른 사람이 통해서 들었지 자기는 차마 그런 말씀을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 그리고는 또 한 번 그 저 송파에 있을 때 애를 데려오라 그래. 그래서 한 17살 난 남자애를 데려오라 그러고 탈북자 할머니가 데리고 왔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손자가 보고 싶어서 그런 7살 난 아이 내가 데려다 주니까 머리도 안 쓸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이렇게 보고 말라 그랬어요. 아, 너무 무안해서 나는 데리고 오라고 그래. 그런 사람 할머니한테. 예. 막상 만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그걸 참지 못해서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었지.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 했던 황장엽 비서. 하지만 그는 북한의 개혁을 위해 개인의 감정까지 숨긴다. 그리고 황장엽 비서는 한국에서 과거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고 남한 혁명을 추진했던 김영환을 비롯 청년 학생들과 교류를 하게 된다. 이들을 시대정신그룹으로 부르는데 황장엽 비서는 평생 이들을 사상적 동지이자 제자로 아끼고 사랑했다. 황장엽 비서가 생전에 충실한 동지라고 했던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
자신의 기득권과 가족, 친지, 제자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려서 남쪽으로 넘어와 북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어떤 여생을 바쳤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것은 어떤 오해를 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나이에 그런 엄청난 중요한 정치적 결단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그런 일관된 그런 신념을 유지한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아마 북한 민주화의 그런 오랜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단이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일로 기록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환은 황장엽 비서의 업적 중에 가장 큰 것은 세계사에서 처음으로 마크스의 사적 유물론을 극복해 체계적인 철학 사상을 만들었다는 점을 꼽고 있다. 그리고 황장엽 비서가 영향을 준 인물 중 한 명, 최홍재. 최홍재는 87학번으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골수 주사파로 활동했고 전대협 조국통일위원회를 이끌면서 1991년에는 박성희, 송용승을 방북시킨 장본인이다. 94년에는 최정남의 방북을 주도했다. 현재는 북한 민주화 운동으로 방향을 바꾸고 활동 중이다. 그가 2010년 10월 10일
공교롭게도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오늘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자택인 안전가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홍재 씨가 존경하는 인물 황장엽 선생의 연결식에서 추모글을 낭독하는데
선생님은 이제 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집을 흔연히 이어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굳세며 우리의 몸은 강건합니다. 북한을 민주화하고 세계 민주화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는 황장엽 선생님의 제자이자 동지입니다. 우리 속에서 선생님은 항상 존재하실 것이며 자유와 창조의 길에 나서는 희망찬 북한 농포들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다짐이자 굳센 약속을 드리오니 부디 고이 쉬소서.
황장엽 선생은 2010년 10월 10일 87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김정일 독재 집단에 맞서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가신 고 황장엽 선생. 그는 갔지만 그의 정신은 한국의 젊은이들, 특히 시대 정신 그룹으로 이어지고 있다. 황장엽 선생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북한 민주화 운동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자유조선방송 특집 실화 방송 10부작 역사의 진실 제9 김정일 피해 통치. 기획 자유조선 방송, 음악 박복규, 기술 구본숙, 취재 강신삼, 김보연, 박성국. 구성 서연희. 제작 김민수. 출연 이희탁, 최연철, 김경희, 권도인. 해설 유강재. 다음 시간에는 제10부 김정일 사망 그 후 북한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내드립니다.